숨이 차갑다 느껴지던 가을밤이었다. 너는 집 앞으로 나를 불러냈다. 너는 주황빛 가로등 밑에 나를 세워두고 하늘을 보라고 말했다. 그날 그 밤하늘을 나는 또렷이 기억한다. 네가 선물한 반짝이는 별무리를, 찬란히 빛나다 사그라지는 빛의 입자를. 나는 오랫동안 하늘을 바라보았고 너는 내 곁에 서서 내가 바라보는 하늘을 함께 바라봐 주었다. 차는 가다서기를 반복하다 어느 순간 멈춰섰다. 차창 밖으로는 슈쾅쾅쾅 요란한 폭죽 소리가 끝도 없이 울려 퍼졌다. 나는 기억 속에 또 다른 불꽃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그 무렵에 나는 도시에서 직업학교를 다니며 마사지 일을 배우고 홀로 서기를 시작했다. 일은 고되었고 일이 끝난 후의 시간은 외로웠다. 귀뚜라미가 가을을 불러들이기 시작한 9월의 어느 날,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무작정 고향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쓰러져 잤다. 엄마는 그러거나 말거나 내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낮 동안 실컷 자고서 남들 다 자는 시각에 깨어났다. 정신이 명료하기 이를 데 없었다. 아홉 가구밖에 되지 않는 촌뿌락의 이웃들은 이미 기절한 듯 잠들어 있었다. 깨어있는 것이라고는 가로등뿐이었다.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집으로 들어섰을 때 캠프에서 돌아온 남동생이 대청마루에 아무렇게나 던져놓은 가방에서 비죽 밀려나온 물건을 보았다. 나는 가늘고 긴 그것을 꺼내어 전등빛에 비춰보았다. 네 가닥의 불꽃이었다. 순간 개구진 충동이 밀려왔다. 뒷마당에서 흙이 담긴 빈 화분을 찾아냈다. 한 가닥의 심지에 불을 붙여 얼른 화분에 꽂았다. 순식간에 심지가 타들어가면서 휘파람 소리가 하늘로 튀어올랐다. 삐익! 타타타타탕! 요란한 소리와 함께 불꽃이 폭발했다. 우리 동네, 윗동네 할 것 없이 개들이 미친 듯이 지저댔다. 심장이 튕겨나올 듯 춤을 췄다. 산과 들로 둘러싸인 고요한 동네라 굉음은 멀리까지 퍼져나갔다. 집집마다 전등이 켜지고 가구마다 밖에 매놓은 개들이 야단을 떨었다. 반대로 풀벌레들은 합창을 뚝 멈추고 더 깊은 곳으로 숨어들었다. 산발적으로 짖던 개들이 점차 잠잠해지자 다시금 마을의 적막과 고요가 찾아들었다. 그제야 나는 잔뜩 굳었던 몸을 조금씩 움직여보았다. 그때 드르륵 안방문이 열리더니 잠 옷 차림의 엄마가 내게로 왔다. 엄마는 담배에 불을 붙여 물고 내 앞에 쪼그려 앉더니 노련한 형사처럼 추궁하기 시작했다. 나는 남은 불꽃을 엄마 앞에 대령하면서 이렇게 요란한 소리를 낼 줄 몰랐다고 납작 엎드렸다. 엄마는 건네받은 불꽃을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내려다보았다. 그러더니 불꽃으로 내 머리통을 한번 툭 친 후 불꽃 세 가닥을 한꺼번에 모아쥐고는 불을 붙였다. 그때 본 일렁이는 불빛 너머의 엄마 얼굴은 아마 방금 전 내 표정과 다르지 않았으리라 생각한다. 엄마와 나는 타오르는 불꽃을 같은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벼락이 하늘을 세 번 두들겼다. 또다시 개들이 일제히 지저댔다. 세상 모든 개가 다 죽기 살기로 짖는 것 같았다. 차들의 비상경보가 앵앵 울어댔다. 마을 사람들이 러닝차림으로 뛰쳐나왔다. 심장이 튀어나올 것처럼 펌프질했다. 엄마가 바람 빠지는 소리를 내며 웃어댔다. 나도 입을 틀어막고 낄낄거렸다. 엄마는 제 몫을 다하고 꺼진 심지들을 내게 건네면서 불량배처럼 말했다.
진짜 재밌다. 불꽃 더 없냐?
나는 참지 못하고 소리내어 웃었다. 옆집 할머니가 담 너머로 우리 마당을 건너다 보았다. 엄마는 태연히 할머니를 상대했다. 잠들면 어버가도 모르는 남동생이 졸린 눈을 비비며 나왔다가 우리를 보고 못마땅하다는 듯 말했다. 사고뭉치 모녀 때문에 난 부끄러워 못 살겠어. 서행하던 택시가 조금씩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통제 구간을 빠져나온 것이다. 택시는 목적지를 향해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었다. 나는 일이 끝난 뒤 김 선배에게 전화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덕분에 나만의 별과 불꽃을 꺼내볼 수 있었노라고. 내 안에 살아있는 별과 불꽃들은 조금도 사그라들지 않고 여전히 아름답고 생생하게 잘 있더라고 말해야겠다. 자기 나무를 듣던 밤. 안과에서 정기검진을 받고 돌아왔다. 그 안과는 내가 15살 때 지금의 병을 선고받은 병원이다. 2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내 병은 여전히 불치병이다. 세상이 이토록 바뀌고 있음에도 말이다. 집에 돌아와 우두커니 앉아 복잡한 감정을 다스리고 있었다. 그때 은사님께 카톡이 왔다. 선생님은 얼마 전에 중국 작가 사철생의 산문집을 추천했는데 이참에 작가의 산문 자기나무를 낭독해 보냈으니 들어보라고 했다. 스마트폰을 조작해 선생님이 보낸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사철생은 20살에 두 다리를 잃고 평생 휠체어를 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다. 생때 같은 아들이 그리 되자 그의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 많은 것을 시도해본다. 그때마다 아들은 화를 내거나 침묵으로 울분을 대변하기도 하고 때론 모르는 척 어머니 뜻을 따르기도 한다. 그렇게 어머니가 하자는 대로 다리에 뜸을 뜨다가 화상을 입어 죽을 뻔한 위기를 겪기도 한다. 나는 녹음 파일을 반복해 들었다. 귀로는 선생님의 낭독을 들었고 머릿속으로는 내 어머니를 떠올렸다. 15살의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사실은 앞으로 세상을 못 볼 거라는 선고보다 당장 이 사실을 어떻게 엄마에게 말해야 할지였다. 며칠을 끙끙 앓다가 엄마에게 몽땅 털어놓았을 때 엄마는 질 나쁜 농담을 들은 것처럼 믿지 않으려 했다. 엄마를 대동해 다른 병원에 가서 처음부터 검사를 다시 했다. 결과는 같았다. 엄마는 나보다 더 절망에 빠졌다. 내 담담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내게 버럭 소리를 질렀다. 너는 뭐가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아, 이 철딱선이야. 너 이제 장님 된다잖아. 엄마가 굳이 확인해주지 않아도 내가 더 잘 알고 있는 미래였다. 나는 애써 담담한 척 연기를 했을 뿐이었다. 내가 괴로워하면 엄마가 더 슬퍼할까 봐 그랬는데.